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1번째 시간이고요. 겨자 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들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들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죠.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밭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이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마음, 예, 그런 믿음이 없는 마음을 그 새의 땅의 상태가 보여줬고요. 반대로 옥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각의 마음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는다라고 해서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굳게 마음 먹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옥토가 옥토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한 농부의 뜻이라고 했죠. 이렇게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이씨 뿌리는 자 농부가 주인공인 그러한 비유였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그 땅들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임을 가장 먼저 보이는 그러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비유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요. 역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실 그 디테일이 달랐죠.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는 이 씨가 뿌려지는 밭이, 예, 그 밭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반면에 알곡과 가라지에 비해서는 뿌려지는 그 알곡, 가라지가 사람들이었던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뿌려진 자들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고 한 그러한 씨들이었죠. 예, 둘이 다르죠.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를 먼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특이점은 그럼에도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밭에서 계속 같이 자라난다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가라지는 농부가 기르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알곡을 방해하는 요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그 가라지들을 뽑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그렇다라고 했습니까? 뽑다가 알곡이 같이 뽑힐까봐, 다칠까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농부에게는 알곡의 안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농부께서는 자신의 알곡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기르신다라는 그러한 사실 하나와 또한 동시에 이 알곡은 농부에게 그렇게 특별히 보호받는 그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라나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가라지와 섞여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바친 이 세상의 모습은 늘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그 둘중 하나에 속해서 추수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한 곳에 속한다라는 그러한 사실과 농부는 자신의 알곡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비유인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비유가 이런 순서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왜 알곡과 가라지 이후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복음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이 깊은 뜻을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는 사실은 알았겠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알곡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입장이 돼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알곡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천국에 들어갈 알곡을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은 가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뭐 선민사상 아래 자라온 유대인들임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의 흐름인 것입니다. 자기들 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혹은 마태가 기록한 이 순서로 봤을 때에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겨자씨 누룩의 비유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교정시켜주는 말씀이 나오면 자연스럽겠죠.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곡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는 말씀이 이어져야 맞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천국이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씨를 뿌린 사람에서 씨앗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죠? 다 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속성을 말하는 씨앗이 어떤 씨앗이라고 합니까? 특별히 겨자씨 하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겨자씨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씨앗 중에서도 겨자씨를 선택하신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 씨앗이 있는데 왜 겨자씨를 선택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작다라는 속성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가 그 씨의 작음에 있다라는 거죠. 이를 말씀하시기 위해 주께서는 이 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겨자씨는요, 모든 씨들 중에 제일 작은 씨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보다 작은 씨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어떤 씨가 가장 작은 씨인지를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주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온 그들에게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 좀 예를 들어서요, 좀 생각을 더 해보면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당시 그들에게 뭐 가장 강력한 동물은 사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했겠죠? 그 지역에 사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어떤 동물이 공격력이 가장 센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더 정확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동물은 북극곰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를 들은 사람들이 이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리둥절해하면서 그게 뭐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주께서 그 당시 그들에게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작은 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너무나도 합당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철저히 그들 문화 안에서 말씀하셨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작은 씨가 가장 작은 씨가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골자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뼈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 커져서 새가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된다라는 것. 천국은 그렇게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드러난 중심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식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결국 커진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와 같이 교회도 혹은 우리 각자도 지금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성장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식의 성공주의, 번영주의적인 설교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아니라면 좋은 것이죠. 근데 맞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냥 이해하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천국이 결국에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크고 영광스러워질 것이라는 이 내용은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요, 기본적으로 겨자씨는 절대 큰 나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겨자씨는 풀과 같이 짧게 자라는 식물일 뿐이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이게 겨자씨 나무입니다. 그냥 뭐 코스모스 같죠? 예. 뭐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그 지역 살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심지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이게 풀인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예. 즉,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일단 좀 이상하게 느껴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주님이 예로 드신 이 겨자씨가 이 풀과 같이 자라는 식물이 아니고 실제로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되는 나무의 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 그냥 듣고 이상한 일이 없이 너무 자연스러운 비유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지금까지 맥락 안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졌을까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듣고 자신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의미는, 만약에 그냥 원래 커지는 나무였다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앞자리에서 고생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가지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너희도 곧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 땅에서 큰 나무는 너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이해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겨자씨가 원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씨였다라면 이 비유는 사실 누구나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하기 딱 좋은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나무로 자랄 리가 없고 풀로 자라는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을 하시면서 그 겨자씨는 결국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들은 그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겨자씨의 만약에 이런 특별한 뻔한 특성을 그냥 무시하고요,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곧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그 당시에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면 옆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봤겠죠. 1 더하기 1은 5라고 하면 이상하다. 다른 뜻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야 맞는데 아, 1 더하기 1은 5란다. 할렐루야라고 이래버리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온 설교들. 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과 승리의 교훈을 주는 그런 설교들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지금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결국 성공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러한 설교가 맞겠냐라는 거죠. 절대 아니겠죠. 그런 설교는 일단 겨자씨가 어떤 종자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한 말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거 그럼 이 주님의 좀 이상해 보이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맞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다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곡은 농부가 뿌린 씨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 세상에서 늘 같이 살아간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오로지 알곡이 다칠까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곡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승승장구하고 너무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라지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그런 고난의 상황이 어떻게 좋아진다라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점점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그 상황은 추수 때에 역전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추수 때에 역전된다. 그렇게 가라지와 함께 어렵게 살아온 알곡이 추수 때 알곡끼리 묶여서 천국인 주님께 속하게 되고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묶여서 불살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고통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은 분명히 완벽한 역전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먼저의 비유에서 그런 역전이 있을 것이라는 이 분명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이 겨자씨 비유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겨자씨가 나무가 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겨자씨의 비유도 이전과 같은 그 맥락에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겨자씨는 우리의 이 경험적 세계에서는 절대 큰 나무로 자랄 수 없는 나무가 맞지만 장차 알곡과 가라지가 극명하게 갈릴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이 겨자씨도 언젠가 이 땅에서와는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게 될 것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하나가 같은 이 천국은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씨로 존재하지만 그리고 싹이 트고 나서도 이 땅에서는 절대 강력한 나무로 드러나지 않고 볼품없는 풀처럼 자라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역전의 시간,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천국의 비유니까요. 천국으로 다시 말을 해보면 이미 온 천국은 겨자씨와 그 씨가 자라난 모습처럼 그렇게 겉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장차 올 천국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겨자씨 비유는요.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 큰 나무가 될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이 땅에서 자라나는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존재지만 역전의 순간,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알곡끼리 추수하신 그때부터, 즉 장차 올 천국에서부터 큰 나무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는 비유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이전의 비유에 이어서 그 안에 역전의 순간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미 온 천국과 장차 올 천국의 다른 모습이 분명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대부분 그냥 겨자씨 비유와 같은 의미의 비유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러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직역해서 보면요. 영어로는 직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누룩과 같다.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숨겨놓은 그것이 모두 누룩화가 될 때까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 누룩이 어떠냐면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가 숨겨놓은 그러한 누룩인데 그것이 모두 누룩화가 될 때까지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에서 특별한 사항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루 서말.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100명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양의 밀가루인 것입니다. 그런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놨다라는 겁니다. 누룩은요, 빵을 발효시키는 발효제죠. 본래 매우 작은 가루인데요. 그런 누룩을 많은 양의 밀가루 사이에 숨겨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천국의 어떤 속성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숨겨져 있는 속성, 은닉성. 예, 그것을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작고 드러나지 않아서 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그런 속성인 거죠. 이미 온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과 지금 정확히 같은 맥락인 겁니다. 예, 겨자씨와 누룩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아주 작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두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이미 온 천국의 분명한 속성은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땅에 숨겨진 천국이라는 겁니다.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힘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이게 바로 누룩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인 것이고요. 자, 누룩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이 구절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해석된 그 부분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그것이 모두 누룩화가 될 때까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직역할 때 부풀다라고 안 하고 누룩화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쓰인 이 부푼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앞서 쓰인 이 누룩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으로서 이 같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직역하면 누룩이라는 명사의 동사니까 누룩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쉽겠죠. 영어로 보시면요,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누룩은 leaven이라고 써있고 동사는 leav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쓰였죠.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 뒷부분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요, 그 누룩이 모든 밀가루를 누룩화시켜 버릴 때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밀가루 사이에 숨겨진 존재로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누룩화시키는 일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이 설명하는 건요, 이렇게 이미 온 천국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은닉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은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밀가루 사이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작용인 이 누룩화시키는 일을 모든 밀가루가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를 때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미 온 천국은 분명히 은닉되어 있지만 죽어있는 천국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일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그냥 단순히 동일한 비유로 설명을 하곤 하지만요, 사실 이 두 비유의 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것, 이것 분명히 천국의 이 은닉성을 말하기 때문에, 숨겨졌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 뒷부분은 두 비유가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의 다른 속성을 각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장차 역전이 있을 것이며 장차 올 천국은 매우 영광스러울 것임을 새들이 깃드는 나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천국은 늘 그렇게 은닉된 채로 아무도 모르게 밀가루 사이에 숨어있긴 하지만 사실 그 천국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룩이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죠. 그렇지만요, 이 천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유기체 어딥니까?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한번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항상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자주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좀 공감대를 갖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작은교회는 작은교회대로 할 일이 있다. 예,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많이들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크나 작으나 모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합당할 수도 있고 합당한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내포된 생각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주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할 때 보통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그 재력과 그 힘으로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정체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온 천국을 이 땅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곳이어야겠죠. 이 말은 물론 교회가 수도원처럼 세상과 단절해서 교회만 따로 구별되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심지어 규모가 어떻게 되든 교회의 DNA는 늘 최대한 교회다워야 하고 이미 온 천국을 잘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가 가져야 마땅한 DNA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NA는 절대로 교회는 세상적인 힘의 그 논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대단한 존재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운영되면 안 되고 혹시나 세상과 부딪히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져야 맞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교회는 돈이 많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그 힘으로 무슨 멋있는 일들을 해내는 그러한 곳이 아니어야 맞다라는 거죠. 그 힘으로 로마를 향해서 한마디 하고 그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존재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미 온 천국인 겨자씨, 누룩의 모습을 구현하는 교회는 그런 모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 확인한 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DNA는요. 그렇게 밀가루 사이에 숨어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의 힘의 논리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모두를 부풀릴 수 있는 능력, 모두를 누룩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며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향해 분명히 행사되는 그 모두를 누룩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뭘까요? 당연히 엄청난 재력, 엄청난 인력으로 세상 누가 봐도 멋지게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도 전혀 그렇게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강력한 능력이 있어도 그 겉모습은 여전히 밀가루 속에 누룩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약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강력한 능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인 용서의 능력, 희생의 능력,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천국에 속한 자들이 자신이 받은 똑같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누룩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면 이것이 빛 받은 자들의 빛 비춤인 것이고 진리의 짠맛을 아는 자들의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정도의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말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참된 교회의 지체라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공동체로서의 교회나 우리 각자나 모두 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유의 능력과 방법으로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멋있는 걸로 사람들을 모두가 공감하는 그 멋짐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작고 볼품없어 보여야 맞고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만의 고유한 힘이 넘쳐나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닉되었지만 강력한 능력을 품은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다가 결국 재림하신 이후에는 그 은닉성이 사라지게 되고요. 겨자씨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들이 깃들만한 영광스러운 나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므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려진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더라. 십일조를 했더니 부자가 되더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혹은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 겉보기에는 드러나지 않고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구원하며 그와 같은 힘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 가라지 사이에서도 기쁘고 평안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위한 것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그 나라를 정말로 이해하고 소망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듣고도 무시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령 머리로 이해한다 한들 그 내용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비유 둘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요, 고치시고요. 가지고 있었던 헛된 희망들이 있었다면요, 성경적인 소망으로 정말 마음에 재장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서 정말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평안을 정말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누룩과도 같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매 순간 맛보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새들이 깃드는 풍성한 나무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이며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아도 행하지 못하며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힘의 논리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보다 커지고 강해지면 복받은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인 것으로, 그게 부흥인 것으로 알며 가르치며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은 늘 펴져 있었고 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세상적인 힘에 매료된 우리의 욕심이 늘 그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의 그랬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말씀에 나온 대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맛보며 누리며 찬양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아도 정말 그로 인해 주눅들고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룩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늘 경험하며 또한 전하며 정말로 열매 맺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매 순간 더 깊이 깨달아가며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